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만 함께 일어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앉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또좀또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최소한의 인원으로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경배하고 또 다른 나머지 지체들이 가정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체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과 모양에 관계없이 진실되게 마음을 드리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이 믿는다는 것, 이것은 참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네. 이게 현실이고 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앞에 두고 빤히 앞에 두고는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나는 당신이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아들이,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그 부모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큰 아이러니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앞에 두고 이내 부모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위험이 따른다. 굉장히 큰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람이 이제 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것까지가 더해지면 이건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더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와 또 마귀의 궤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되기 이전에, 사탄이 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하나님을 뵙는 존재도 아니고 바로 면전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뵙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범죄,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래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감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영적인 눈을 가려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지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마귀도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은 그나마 뭐 좀 이해는 갈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인간이 굉장히 정말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또 믿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눈을 사람들에게서 가려놓은 이 상황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입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너희가 감수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때가 이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들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어떤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제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이건 굉장히 절박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위축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절박하고 실제적인 사도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국가, 사상이나 종교, 표현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 자유로운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표현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정해서 지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압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살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하늘아버지, 또 그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일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고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불리한 세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 과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의 그 말씀, 이렇게 파편처럼 조각조각 있는 그 말씀들을 순서대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금 잠깐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 눈에는 죽어있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죽게 되니까.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불못에서 지내게 되는 것, 그것은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우리는 시편 58편 3절의 말씀대로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자였고 나면서부터 길을 잃고 거짓말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아예 죄라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려고 우리 속에서 완전히 그 마음이 고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예 그렇게 세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고 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길 잃은 자였습니다. 예. 우리는 잃어버려진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기 전까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잃어버려진 채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린 또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지 않다고요? 저는 착하게 산 것 같다고요? 예, 아닙니다. 예,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죄의 그 비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것이 다 아주 이 풍성하게 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던 그런 자녀들이었고 사람이 대낮에 밝은 곳에서는 범죄하기가 힘드니까 어둑어둑한 밤이 되면 슬슬 기어나와서 죄를 짓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성이 다 그랬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어둠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대적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 있는 파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척을 지는 것, 또 원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과 원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다 저주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2장 3절 표현대로 이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는 진노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선포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멸망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표현대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지속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이 이제 독생자, 이렇게 유일한 아들, only begotten son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듯이 그렇게 생긴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하나님이냐?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는 구원 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려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흘려졌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피를 흘려주셨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보배로운 피, 하나님 자신의 피, 이 피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로마서 6장 18절 말씀대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6장 22절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 종, 죄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죄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짓기 싫어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것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창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백성, 굉장히 특별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너무 귀하면 그 귀한 것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도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토록 큰 구원, 이토록 예. 너무나 큰 구원,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역병이라는 이 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그러한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내에서 조금 지혜가 없는 분들이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심성 없게 행함으로써 감염이 나온 교회 모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이 모든 책임을 이렇게 덮어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세상은 교회에게 늘 높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높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분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옆에 이렇게 이제 어디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이렇게 갔다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슬슬 피하는 뭐 그런 형국이 우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체가 전염병인 것처럼 성도들 자체가 무슨 여기 전염병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피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어떤 조금 죄스러움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사회의 모범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이 어떤 이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특히 이제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 그리스도인,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그래서 내 사업이 망했다. 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원망이 크겠어요? 교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슬쩍 좀 내려놓고 싶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창피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지 하는 그런 책임 의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진 그러한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부끄럽다는 표현과 영광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극명하게 대조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말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 사람을 창피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대접을 받고 이러한 어떤 이 참 덤탱이를 쓰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잘 수행할 것에 대한 각오를 우리가 잘 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좋은 환경에서는 너희가 뭐 책임이 없고 책임이 좀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뭐 책임이 더 많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에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빛을 등잔대 아래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리하건 유리하지 않건 우리가 위험하건 위험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등잔대가 등잔불을 켜가지고 등잔대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위축되거나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기꺼이 이 등잔보를 등잔대 위에 두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편했던 시절, 하나님을 믿기 편했던 시절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세대에 나름대로의 각각의 어려움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